오늘 본문은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유출증, 뭐 나병환자,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은 그 이스라엘이 텐트 치고 진을 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런 진입니다. 근데 이 부정하게 된 자들, 무슨 이런 부정하게 된 자는 두 가지 요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율법의 규정에서부터 이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한 가지는 위생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나 위생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시대 때는 이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런 의미가 지금 신약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럽혀졌을 때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따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나병 환자나 유출증 걸린 사람들 보고 지금은 우리는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어떤 의식적인 규례에 따라서 그런 것을 따라서 또한 제사의 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부정하다 이렇게 간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이런 모든 부정한 것이 더 이상 부정이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온전히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이런 겉으로 되어지는 그런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는 그이 부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이 부정하다, 죄다 이런 것들을 말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가 또 상징적인 의미를 또 봐야 되겠죠. 3절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진영이라는 것은 텐트,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했을 때 그들이 그들의 그 텐트 진, 그 텐트의 가장 중앙에 동서남북 이렇게 다 이렇게 텐트로 이렇게 진으로 배열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어떤 사회, 그들의 그런 광에서 행진하는 그런 모든 그런 거주하는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제일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막생활하면서, 광에서 성막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너희들 삶 속에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가운데 거하느냐,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막에 있던지, 뭐 나중에 사막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지, 그 이후에 또한 솔로몬에서 성전 생활할 때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진영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누가 거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정결케 돼야 되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약시대에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결해야 하는 이유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을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건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개인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를 언급했을 때 고린도전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왜냐하면 이건 서신서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가 얼마나 정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 자랑들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은사도 있고 뭐 이것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 뛰어난 뭐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그들이 아주 굉장히 자랑하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인들 참 질서도 없이 막 거기서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 혼돈의 하나님 아니다라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 전 교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어떻게 성전을 더럽힐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성전을 더럽히게 되죠. 고린도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참 바람, 이 고린도전서는요, 교정서신입니다. 교정서신. 코렉팅하는. 잘못 살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그걸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건 누가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전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래서 그의 자녀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because I'm holy you must be holy.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you shall be holy.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또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결한 마음과 성결된 생활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여기서 이 부정한 사람들 다 내보내고 제거하고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내보낼 때는 철저히 진 밖으로 다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가운데 어떤 부정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이, 그 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진이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거룩한 성도입니까? 우리가 달라서요? 우리가 특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세인트,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되었다.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제 그 어떤 양이나 이런 것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까? 거룩한 제사, 거룩한 제물. 왜요?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구별해서 모든 그런 동물로부터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드려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드려진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가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진 가운데, 진영 가운데 하나님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성도님을 값주고 아무런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사셨어요. 여러분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피의 값으로 그 지불해서 여러분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영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전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건물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된 우리 성도님 한 개개인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럼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If the Holy Spirit dwells in me, can I just live in my own way? Just pleasing myself?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I think that is impossible for us to live in my own way. If the Holy Spirit dwells in us,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It's not possible for us to live in my own way. We have to follow God's way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That's the way it should be. That's the way we should live as a Christian.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질 때 When we sin against God, 고백해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복구돼야 돼요.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고 그 구약시대 때도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God is present with them in the tent where they live. 그 진 중에 그들과 in their camp, God was present in the midst of their life. In the midst of their camp. 뭐, 그 in the middle of their life. 다 거기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보죠. 영어 성경에 보면 where I dwell among them. I dwell among them.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 지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중간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하나 주는 디렉션에 따라서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그들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걸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범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유출병 있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낼 뿐만 아니라 또한 범죄할 때 이것과 다른 또한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자라는 건요 뭘 뜻하냐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답니다. People sin against people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지을 때 when people sin against people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범죄할 때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 죄를 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We have to remember that when we sin against people that means also we also sin against God. 그러니까 sinning against people과 sinning against God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죄를 졌을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내가 사람한테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그것이 사람한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When we did something wrong against other people, you have to acknowledge that you have sinned against God.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못하는 것,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간음죄를 했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에게 잘못했었죠. 물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시편 51편 내가 죽게만 죄를 졌나이다. 사람에게도 죄를 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죄를 졌다고 그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져놓고선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잘못을 했고 어떤 그 사람한테 데미지를 주고 손을 줬습니다. 그 때로는 상처를 줬습니다. 데미지를 줬으면 상처도 주죠. 상처도 주게 되죠. 근데 그런 손해와 그런 어떤 상처를 입혔으면서도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모른 척, 그 손해에 대해서, 그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바른 회개일까요? 바른 행동일까요?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Oh, forgive me, forgive me. I've sinned against that person. I did wrong.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엄청난 마음의 상처도 주고 또한 데미지도 주고 손해도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어떤 실질적인 데미지를, 손해를 주는 그런 죄를 주죠. 그래서 배상하라고 하죠. 근데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마음의 상처를 자기가 함부로 말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게 마음의 상처든 어떤 손해와 손해를 이뤘을 때는 다 둘 다 가겠죠. 뭐 마음의 상처도 그리고 외적인 어떤 보상해야 될 것도 있으면,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하고 사람에게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사람한테도 자복하고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면, 죄를 범했다는 거죠.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이 같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죄를 범한 것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 뜻이랑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7절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왜냐하면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자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솔직히 자복하라는 거예요. You not only confess your sin to God, but also you have to confess your sin to other people you did wrong.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도 자복하고 하나님께도 자복해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이 자복이라는 마음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철저하게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자백한다라는 말은 용서를 얻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인데, 이게 지금 히브리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본래 자복이라는 말이 원래 손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손을 펴고 예배하다, 손을 잡고 슬퍼하다, 이런 말이 이 자복이라는 말이에요. 손을 잡고 슬퍼하다, 그게 히브리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손을 잡고 슬퍼하다 등의 의미가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죄하는 행위와 하나님을 향해 참회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word 자복, confess originally derived from the meaning of the hand and includes acts such as worshiping with open hand or holding hand in sorrow. This includes both sincere apologizing to others and repenting before God.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사람들한테도 apologizing, 잘못했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해야 된다. 두 가지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컨페션의 의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또한 자기가 그 잘못을 한 이웃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자, 그렇다면 죄를 자복하면 끝납니까? 그 죄값을 온전히 갚대, 갚아야 된다. 배상하라는 말이죠. 온전히 갚대라는 것은 자기가 손해를, 데미지를 입은 그 원래 상태로,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갚다라는 원어적인 의미예요. 온전히 갚다. 그리고 5분의 1을 거기 플러스해서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서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4배를 자기가 배상하겠다라고 삭개오가 그러죠. 여기서는 5분의 1을 최소한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 사람에게 완전히 환원, 원상 복귀시켜줘야 된다. 데미지를 입은 거. 그것이 정말 그 잘못한 사람한테 자복하고 죄를 졌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자복이다. 자복으로만 입으로만 입술로만 끝나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실천해야 된다. 회복시켜줘야 된다. 온전히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자복할 때 온전히 그 사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한 것을 그런 식의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지요. 근데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래 그 의미는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오늘 자복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오리지널 미닝의 그 컨페션, 고백한다, 자복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자복한다, 회개한다는 것이 너무 회피성으로 그냥 너무나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냥 말로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자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할 때나 하나님한테 말할 때나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한테나 사람한테나 쉽게 생각하고 온전히 그 사람을 다시 복구시키고 환원시키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자기가 그 손해받은 거 상처받은 것을 다시 복구시키고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자복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히 갚을 때 5분의 1을 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상할 때는 철저히 배상해야 된다. 복구시켜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복은 배상한다. 복구시킨다. 이런 것이 의미가 있어요. compensation. 배상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없어졌으면. 여호와께 드려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이 될 거죠. 왜 제사장? 제사장은 여호와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결국 제사장한테 드려야 된다.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와 속죄 수장과 함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저로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죠. 이건 제사장의 것이 된다. 제사장이 갖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드릴 사람이 없으면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그 죄값을 배상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 죄값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제사장에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배상을 할 때 자복하고 배상을 할 때 철저히 배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5분의 1 온전히 이런 말들은 철저히 배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으면은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완전히 반드시 배상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히 You must compensate.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필연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배상을 이렇게 하고 자복하라는 말이 뭘까요? 무엇을 가르쳐줄까요? 입술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우리가 자복하고 입술로만 우리가 이 회개하는 이 개념 confession하는 confessing하는 것을 아무런 너무 쉽게 한다라는 하지 말고 분명히 사복은 회개는 배상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철저히 배상해야 되고 반드시 배상돼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회개의 문제, 고백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그 공동체를 거룩한 너희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면 누구든지 너희 성전을 더럽히면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가 더럽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멸하신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더럽힌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고백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고백할 때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백을 신중히 생각하고 회개를 신중히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하고부터 쏙 빼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저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자복할 때 이렇게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에 구속받은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을 그분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성전의 전으로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죄를 졌을 때 이 죄가 사람에게 인간관계 속에서의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진다는 것이 여러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우리가 행동으로써, 우리의 태도로써, 의도적인 죄, 우리가 의도적이지 않고 실수로 해서 하는 죄, 부지중에 하는 죄, 그런 거를 transgression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실수하는 죄, 허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면서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구세주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기뻐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다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사죄의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시기에 여러분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시며 진정성 있는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며 또한 우리가 때로는 말로나 행동으로 잘못했을 때 실제로 가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또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진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성전답지 못하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